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의지를 드려서 주님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잠 깨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매일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각종 병과 사고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지만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그리고 가족, 특별히 연로한 성도들과 어린 것들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되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경제적, 심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여럿 있지만은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를 묵상합니다. 모세의 삶으로부터 교훈을 받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서부터 26절까지 묵상할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서부터 26절까지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는 도중 모세인지 모세의 아들인지 불분명합니다만은 하나님에게 거의 죽임을 당할 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8절, 19절을 보시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으로 돌아가도 안전하다는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신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고 합니다. 모세가 손에 잡은 지팡이는 더 이상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17절 말씀대로 이 지팡이는 이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모세는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애굽에 질병을 내리게 하고 죽음을 내리게 하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요술 지팡이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게도 그런 지팡이가 있었으면 하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팡이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거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팡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영적으로 애굽에서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라는 것 우리는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를 영적인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적으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한 것이 인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출애굽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은 사명을 띈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큰 구원은 죄사함을 받아 죽지만은 죽어도 부활해서 영원히 지복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향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얄팍한 사랑 갖고는 단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번 홈리스 쉘터에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1년에 한번 선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는 자기 만족감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이 변화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아무리 많은 병원과 학교를 지어도 또 예전에 어떤 대학생 중심 대형교회처럼 비행기를 전세내서 단기 선교를 가도 대형 버스를 동원해서 봉사활동을 가도 십자가의 과격한 사랑이 없으면 한 영혼도 구원받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선교사가 선교하듯이 선교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만나는 사람들과 주님께 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먹이셨지만은 그것은 주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풍성케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먹을 것과 돈으로 하는 설교는 사람들을 교회 문턱까지 오게 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때로는 몸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할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그들의 영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는 못합니다. 몸만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모슬렘들이 더큰 병원을 짓고 더큰 학교를 짓고 더큰 고아원을 지으면은 그쪽으로 쫙 몰려갑니다. 물론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면은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은 너희도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면은 그리고 너희도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고 낮아져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 형제,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은 하나 둘다 떠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 66절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면서 물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에 갈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왕에게 가면 내가 네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그 모든 이적들을 행하라고. 그러나 이 말을 하신 후에 곧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가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딱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네가 기적을 보여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기적을 행하면 바로는 곧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리라고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말씀이 약 20번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 다른 표현이 쓰이는 것을 봅니다. 어떤 때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전역에 악취가 났지만은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누가 강팍하게 했는지 밝히지 않고 그저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강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7장 13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된 뱀이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로 된 뱀을 삼킨 후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세 가지 다른 표현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어떨 때는 누가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없고 그저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강팍하게 되었다. 이런 세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놓고 신학자들은 많은 논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신학자들의 논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사는 데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논리로는 전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 말씀 다 인간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경건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간의 그 긴장 관계를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외해야 하는 신비로 알고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두 진리에 모두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감사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물주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이 할수 있는 바를 주어진 바를 진실하게 감당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의 책임만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백성을 놓아주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바로는 모세가 아홉 번째 재앙을 내린 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재앙들 때문에 온 국민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도, 고통을 당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어서야 모세가 열 번째 재앙을 내려서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형리를 읽어주고 이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하고 묻고 예 하면 형제님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쉽게 선포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 몇주 동안 교리 공부를 시킨 후 모든 교리에 동의한다고 하면 세례받으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리에 동의하는 것과 교리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큰 생각 없이 또는 감정 충만하여 또는 남들 따라 교회 몇년 다니면은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지니와 같이 내가 원하는 때 문지르기만 하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빌리 그레엄 전도협회에서 발표한 대로 전도 집회에서 결신한 사람 1,000명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 3년, 5년 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3%도 안 됩니다. 더 중요하게는 사단은 그렇게 호락하게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왕이 자신의 노예들을 그렇게 쉽게 놓아주겠습니까? 그가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리라. 우리는 사단이 어떤 자인지, 세상이 어떠한지 잘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놓아주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몇번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노예로 오랜 기간, 평생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때 괴로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응할 것을 믿고, 사단은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던 중 갑자기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던지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가지 않겠다는 모세를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시면 누구를 보내시고 누가 기적을 일으키고 누가 출애굽시킬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는 분명합니다.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디안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섬기고 그들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먼저 지켜내는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모세의 아들들부터 할례를 받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놓으셨는가?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던졌을 때 모세를 놓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단순하게 전하느라고 지금과 같이 해설을 했습니다마는 24절서부터 26절 이거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몇 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커멘테이터들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자가 모세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수많은 논리들을 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단 쉽게 해설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죽이시려고 했다는 가정 하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왜 정말 죽이시려고 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 죽이기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할례 의식 정말 중요했습니다. 신약의 세례 의식 또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야기는 당시 할례와 오늘날 세례가 얼마나 심각한 의식인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할례 의식을 통하여 할례의 고통과 피를 보고 그 흔적을 봄으로써 언약의 대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세례 의식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진리를 상징적으로 재현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이 치루셨고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주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받은 후첫 설교를 하면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녀가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를 알아보고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의 종교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원하옵기는 첫째,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러 갈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듯이 다른 것 들고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관해서 논쟁 벌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책임만을 다하고 사단은 끝까지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끝까지 사단과의 싸움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구약시대 할례가 치명적으로 중요했듯이 세례도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 소홀히 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